오늘날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듯이 이전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토요일인데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신 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그날 회중에서 만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이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시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날 회당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있는 장면을 이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죠. 평생 처음 보는 장면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특별히 지금 이 유대 문화에서는 당시 구약 시대에 대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키셨나 보다. 아, 저 예수에게 가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지금 무슨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뭐 우리 같이 뭐 주일날 우리가 차 타고 뭐 시카고를 가든 주를 넘어서 위스콘신을 가든 인디애나 주를 가든 뭐별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또 신약 시대까지 이어왔던 전통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요. 먼 길을 여행 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고쳤던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저분에게 가면 무언가 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내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안식일이 지나야지만 예수님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안식일에 해가 저뭅니다. 자,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계와 달력의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사실 언제 시작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가는 순간 다음 날로 딱 바뀌죠. 그런데 이 시대는 다릅니다. 개념이. 시계가 없었던 이 과거에는요. 해가 저물면 그 날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다음 날이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32절 말씀 여기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한 날이 시작하는 데 대한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죠. 처음에 32절 언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저물어 해질 때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먼 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근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요. 해가 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혹시 병든 내 몸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 아주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라면, 아, 우리 병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내 배우자의 병도, 내 부모의 병도, 내 형제 자매의 병도, 특별히 내 자녀들의 병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이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 아이가 뭐 소아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백혈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뭐 죽어가고 있는 거라면, 혹은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아이라서, 혹은 내 딸이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막 끌면서 다리는 절른 발이라면 평생 동네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만 다리 병신이라고 조롱하고 돌도 던지며 놀려대. 내 아들이 간질에 있어서 때마다 아이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 갑자기 뒤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애가 자지러져요. 내 딸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자꾸만 몸에서 이 피와 고름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인 내 막 가슴에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나사렛 청년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듣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라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아, 이분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내 아들 내 딸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침 잘 놓는다라고 소문 나기 시작하면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듭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일반 서양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낫더라 하면 그 침 잘 낳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섬에서 배 타고도 건너와요. 그만큼 간절한 것이 이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32절 다시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누가 모였어요? 모든 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다 행복하게 막 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느끼지만요 가정에 아픔이 없는 집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다 눈물의 사연이 있고 해결에 대한 문제와 고통과 질병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중병했을 때 쉬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권세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이동하실지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기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해가 저물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이 가버나움의 집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그 가정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것을 29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다 나아 건강해진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수중을 들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도 퍼졌겠죠. 야,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머물고 계신 이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밀려든 거죠. 자, 33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마 이렇게 베드로의 집이 인산인해를 이룬 적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베드로의 집 주변을 사람들이 가득 메었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 예수님 함께 하기 위한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잠깐 이 모습을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상상해보면서 지금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아까 사람들 언제 왔었어요? 32절에 저물 때 왔었댔잖아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어두운 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컴컴한 새벽에 이 새벽 예배들을 모였습니다만 이 전등이 없는 이 예배 건물 안에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컴컴한 그냥 이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어봤자 뭐 횃불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 들고서 이제 베드로 집 밖에서 해가 진 이 도시 이 마을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대낮이라서 사람들이 막 환하게 일할 때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예전에 시골에서 혹시 어린 시절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이 빛이 없는 시골은 아주 일찍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웠는데,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 막 병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 여러 가지 사역하셨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시고 지금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영업 끝나고 문 닫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주무셔야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쉬셔야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떡하세요? 이 사람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오늘 영업 끝났으니까 가게 문 닫았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3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각종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에 마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지금 해가지고 어둡고 다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간절했으면 가로등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 내 자식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봐주세요, 내 딸 한 번만 좀 손 얹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환자들의 병명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가가 일일이 다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갖 질병을 가진 환자가 다 왔다는 거예요. 두통을 가진 사람,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 류마티즘 환자, 암 환자, 녹내장, 복막염, 절름발이, 아토피 환자, 풍 맞은 사람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다 각양각색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없을 때 무당 가서 찾아가서 붓도 좀 벌어보고 비싼 부적도 방에 벽에 붙여보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봐도 꼼짝도 안 했던 문제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짝도 않았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자 하나같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요, 밤 늦은 시간에 아까 얘기했죠, 영업 끝난 시간에 사람 이 문이 닫았는데 주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만나줘요. 빨리 이거 뭐 병원을 하든지 하는데 병원이 끝났어요. 영업이 끝났어요. 근데 너무나도 막 긴급하고 그러니까 막 그 환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 그런 손님이 환자가 다섯 명만 있어도 의사는 아마 녹초가 될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고치셨습니까? 32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됐어요.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경은요, 웬만하면 숫자 다 셉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숫자도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이게 성경의 특징이거든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 성경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근데 오늘 마가는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맞이해가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늦은 밤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회중으로 다 모여놓고 자 그룹 A 기도해 주시고 다 났습니다 가십시오, 그룹 B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성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를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밤이 깊어져 가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면요, 예수님 땡큐 하고 돌아가겠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자기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기적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몰랐던 그 기쁨을 주님 만나고 발견해서 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 어느 날 찾아온 또 다른 새 신자가 나와 같은 기쁨과 구원의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집에서 막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 돌려보내지 않고 거의 밤새 다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도 기도하면서도 내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이렇게 잘 안 들어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높고 넓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캐치하고 싶은 사실 내용이 있어요. 마가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지금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 사역 끝나고 침대에 눕고 바로 막 잠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밤을 보냈으면 다음 날은 사실 좀 늦잠도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육신의 상태잖아요. 베드로 집안 사람들도 아마 전날 긴 사역으로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실까봐 막 이 조바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35절 다시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그때가 어딥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새벽 예배 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신학생 때 제가 이제 평생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자꾸 못 나가가지고 알람 시계를 하나를 침대 옆에 놓고 하나를 화장실 앞에다 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잠결에 내 침대 옆에 있는 이 알람 시계 끄면 화장실 시계가 10분 뒤에 울리거든요. 그럼 그거 끌어 일어나가서 끄면서 화장실 가면서 새벽 예배 나간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의지가 약했는지 다음 날 일어나니까 새벽 예배 앞에서 제가 이러고 화장실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그 정도로 새벽 예배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 제가 평생에 새벽 예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일하고서 한 주 동안 정말 바쁘게 일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자, 근데 오늘 마가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도 쉬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누가 예수님 보고 막 사역하라고 막 등 떠미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쁘셔도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도 사역이지만 늘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셨어요. 자,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아니 지금 이렇게 한가한 곳에 계실 지금 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한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거 조금만 우리 상황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아, 집사님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가 이렇게 번창하는데, 이렇게 잘 돼, 손님이 막 끊임없이 오는데,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이 이렇게 쌓였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보니까 새벽 35절 보세요. 아직도 밝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누가 봐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을 것만큼 피곤한 분인데, 누가 봐도 이 시간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 영혼의 나침반을 다시금 주님께 튜닝하는 시간, 고정하는 시간, 세상 속에서 풀어진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근데 한번 오늘 이제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번 이 질문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굳이 뭐하러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답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날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의 차원으로서만 기도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정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독대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순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목사님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이 설이죠? 명절이죠?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요 바빠서 부모 만나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설에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찾아왔는데, 바빠서 이 바쁜 가운데도 이 내 자녀가 나를 찾아와서 고마운데, 내심 이렇게 얘기하다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부모가 언제 죽나, 언제 죽고 나한테는 얼마만큼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만 바라고 내 자식이 이 명절마다 나를 찾아온다면 부모 마음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느껴지는 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유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지금처럼만 아버님이 나랑 이렇게 시간 지내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난 이게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에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왜 이 시간에 단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 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새벽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아버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빠서 오히려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오히려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오히려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는 그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가 오늘 이 시간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진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셨지만 그 일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바쁘게 일에 사람에 쫓겨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늘 이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은혜를 구하든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두 눈이 이곳을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두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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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전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는 복된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